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에 세 아들은 세 아들을 따라 사람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베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리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두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흥미롭고 또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다윗의 키가 얼마였는지를 사해사본과 또 70인역에서는 6피트 6인치라고 기록을 하고요. 또 마수라 사본에서는 9피트 6인치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러한 거인을, 거구를 소년 다윗이 5피트가 조금 넘는 키로 그를 쓰러뜨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래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는지가 우리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당시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줘야 되는 거는 볶은 곡식하고 떡 열 덩이를 가져다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부대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에게는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이제 형들이 괜찮다는 증표를 가져오는 게 이제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여기서 증표라는 것이 에룹바라는 말을 쓰는데요. ESV 성경에 보면은 토큰이라고 표현된 걸 볼 때 이제 그 다윗이 그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보증을 삼을 수 있는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이제 양손 가득히 무거운 도시락 들고 전쟁터로 간 다음에 토큰 하나 받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양을 지키는 자였고 형들과는 다르게 전쟁터에서 수경하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평상시처럼 평안한 생활을 지내면서 그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 그게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다윗의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게 어떤 소리인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리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의 소리가, 외친 소리가 다윗의 귀에 이제 들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렸던 다윗 골리앗이 외친 소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그의 몸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하자. 그래서 그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진 사람이, 진 진영이 다른 사람의 진영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떠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여기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였는가? 그게 2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야유와 무시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은 자신의 몸을 보였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인 거예요. 40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지에 며칠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기다리다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닌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도 충분했던 시간이 40일이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상황에 처한 상황은 조금 더한 거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그 누구도 저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골리앗을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 인물을 처단하기는커녕 도망다니고 가슴 쓸어 내리는 일이 거기에만 바쁜 것이 솔직한 현실인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이 장면을요, 엘라 골짜기에서 두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아주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게 하는 놀란 가슴만 쓸어내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26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른 행동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두려워하고 도망했다고 했는데 다윗은요 오히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쓰러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 과연 그 어느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한 분명한 태도가 확인이 되시죠? 사실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지내면서 양 돌보다가 지금 도시락 심부름 받아서 형들에게 왔거든요. 나라를 구한다거나 한 민족의 영웅이 될 만한 계획이나 준비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이러한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죠. 심지어 다윗이요, 골리앗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 흘려보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도 누구도 그에게 비난하거나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손에 토큰 하나 쥐고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골리앗의 모욕과 수치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거인이 아직 소년인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던져서가 아니라 분명 거인이 맞지만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모욕하며 수치를 주는 그 골리앗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 구별됨이라는 뜻이잖아요. 존 찰스 라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즉 구별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이다. 자, 다윗이 골리앗의 맛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급급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말을 어린 소년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으로 바라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골리앗과 담대히 맞서야 하는 근거가 충분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있는가?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자긍심을 가진 인물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 인사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이요, 그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나 사도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의 몸은, 자신의 몸은 차디차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갇힌 지금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구별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옷을 걸치고 있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인 자신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며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인물에서 발견되는 자긍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다윗을 보면서 야, 저렇게 나서다가 험한 꼴 당한다 만류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바울을 보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하냐, 처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걱정이나 비아냥 이런 것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액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정말 바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눈빛이 꽤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왔는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마음을 갖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이거를 물었을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되는 감정과 언행은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된 것은요,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밝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 분명히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사건, 그것이 17장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선택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반응과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전한 사람의 반응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전반에는 끝까지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 하루의 삶 동안 우리 남은 평생의 순간에요, 구별된 자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반응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과 여건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든 자리일 수 있고 우리에게 곤란하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 삶 동안 이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그 구별된 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